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1장 사도들과 유대온 지역에 있는 형제들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유대 사람 신자들은 베드로를 꾸짖어 말했다.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소.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아지경 가운데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는 내 귀퉁이가 들려서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졌습니다. 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땅 위의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파충류의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저는 주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결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두 번째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가이사랴에서 제게 보낸 세 사람이 제가 머물고 있던 집에 와서 멈추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섯 형제도 저와 함께 떠나서 우리를 부르러 보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시몬은 너와 내 온 집안을 구원할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내리시던 때와 꼭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스데반 때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안디옥에 오자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모두들 마음을 다하여 주께 충성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선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그 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다. 그는 사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그곳 교회의 믿는 이들과 지내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불렸다. 이 무렵에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정말로 기근이 들었다. 제자들은 제각기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믿는 이들을 돕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이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겨서 장로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아이고.
출애굽기 제23장.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을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서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너희는 여섯 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 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이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빕 올해 정해진 때에 이르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둬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 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배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 기둥들을 깨뜨려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도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요.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요. 히 사람과 가난 사람과 햇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진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테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던 기구암에서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직위와 함께 40세까지는 세상에서는 적어도 두려움이나 부러울 것이 없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는 40세 이후의 생애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비로소 갈등하게 되지만 분명한 선택으로 믿음의 편을 택했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갈등하고 타협하기 쉬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실적이면서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어려움 후의 영광이나 보장된 영광을 신앙 때문에 포기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분명한 좌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쾌락이 보장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유혹을 마치 떨어진 짚신을 벗어 던지듯 던져버리는 모습은 분명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한마디로 어리석음 그것이었을 겁니다. 바보같이 굴러온 복을 차버리다니 멍청한 친구 같으니라고. 오늘 본문 전절에는 모세의 부모의 투철한 신앙이 짧지만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은 모세의 젊은 때의 영광을 생략한 채 파란만장한 신앙적 인생 행로의 출발을 소개하면서 여태까지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했고, 그 뒤에 오는 말씀들은 한마디로 점점 이상한 선택으로 계속됨을 봅니다. 25절에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를 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모세는 기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이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러한 모든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제이 오스왈드 샌더슨은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모세를 회유하는 바로의 제안과 여기에 대응하는 모세의 절대적인 의지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세상의 유혹들과 재미있게 비교 분석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선 모세의 이야기는 타협의 유혹에 대항해야 하는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밖으로 데리고 간다는 모세의 강경한 제안을 깨달았을 때, 그는 모세를 실망시키기 위해 그의 모든 계략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샌더스의 어떤 내용을 몇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기 8장 25절이죠. 너가 하나님께 예배하려 한다면 그것 때문에 꼭 이집트를 떠날 필요는 없다. 너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대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러나 세상과 완전하게 끊어지면서 좁게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 그렇게 답변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실패했을 때 바로의 제안은 두 번째로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출애굽기 8장 28절이죠. 만일 너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야 한다면 그리 멀리 갈 필요는 없다. 바로 국경 근처에서 하거라. 신앙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광신적일 필요는 없다. 할 수 있는 한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믿어라. 요즘 이야기로 바꾼다면 바로의 제안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모세의 답변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29절이죠. 예배를 위해서 고생스럽게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하느냐? 가까운 곳에도 예배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회유의 내용입니다. 그의 다음 제안은 자연적인 감정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남자들은 가서 예배하라. 그러나 여자와 아이들이 그들과 함께 동행할 것은 필요치 않다. 요즘의 표현으로 보면 너가 해야 한다면 세상과 너의 자신의 관계를 끊어라. 그러나 가족들까지 너희와 같은 높은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과격할 정도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바로의 명령을 완전히 모세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언된 형벌을 모세는 시행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축략을 하고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라.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의 마지막 시도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사랑과 탐심에 관해 나타납니다. 네 번째지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출애굽기 10장 24절이죠. 너가 해야 한다면 가라. 그러나 너가 예배하러 가는 동안에 너의 양과 소는 이집트에 남겨놓아라. 다시 요즘의 표현으로 빌리면 너의 사업에 대한 흥미와 활동이 신앙과 갈등하면서까지 너희 정당한 신앙적 믿음을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선택의 우선권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만 있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분명한 영적 시각으로 모세는 그럴듯한 제안을 꿰뚫어 보고 그의 대답은 단호하고 결정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이래서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세상적인 선택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 결과되는 것들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사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먼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공감이 됩니다. 과거에 모세를 비롯해서 예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같은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해야 타협하지 않고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바른 선택이 있고 나서 그의 고난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개입해 주십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선택은 세속적으로 볼 때는 점점 기괴한 것들 뿐입니다. 28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마다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랬고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세상 사람들은 끔찍해야 할 행동입니다. 왜 피를 보기에 섬찟하고 비린내 나게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짝에다 피를 칠한다. 아이고 망측해라.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도 좋고 구원도 좋은데 십자가의 피가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사도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십자가의 희생의 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증이요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출애굽에 대한 믿음의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29절이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믿음의 행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하십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로막는 홍해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육지같이 견고하고 분명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모양만 내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어려움과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망하는데 그들과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오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오순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을 통해서 교회의 설립과 그에 따른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몸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등이 그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몸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천국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교회 설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방금 읽힌 말씀처럼 교회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교회가 설립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교회의 설립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 그 나라의 영적 특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가 설립되기까지는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전도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교회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 세우실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워질 것이다. 둘째, 교회는 권능으로 세워질 것이다. 셋째,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목매에 자살한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 마떼아를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50일 후에 오는 명절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 아침 9시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침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선지자들도 이것에 대해 예언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군중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술을 마시고 주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와 같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 설교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알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기 전까지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 약 3,000명이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날 개종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은 그들을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며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교회에 더하신 것이지 결코 믿는 사람 스스로 교회에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절름발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들의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협박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석방된 그들은 다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이들을 붙들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으로 옥문이 열림으로써 그들은 다시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세 번째로 다시 붙잡아 협박하고 매를 때렸지만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자산을 팔아 돈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는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들의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해 교회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무시를 당하여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일곱 일꾼을 택해 매일처럼 돌보는 일을 맡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그는 얼마 후에 유대인과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가 잡혔을 때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고 분개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교회가 설립된 후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한때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던 사울이 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